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억류했던 한국인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석방했습니다. 주 씨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판문점을 통해 억류된 지 5개월여 만에 한국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주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에 들어가려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주 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접하면서 북한의 현실이 궁금해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주 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적십자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주 씨의 석방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 씨 송환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씨와 김국기 씨, 최춘길 씨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터키 영공을 침범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오늘 러시아 전투기가 최근 자국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터키 공군 전투기가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 8분쯤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터키 남부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 지역에서 초계 비행 중이던 터키 공군 F-16 전투기 두 대가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이에 따라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강력 항의했으며 다시는 영공을 침범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터키 하타이주 접경 지역인 시리아 라타키아주 얌니야흐 마을에 반군 점령지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의 병원 공습 사태와 관련해 오폭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쿤두즈에서는 지난 3일 국제의료지원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미군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을 받아 적어도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제 스페인으로 향하는 길에 쿤두즈는 현재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13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사망자들 가운데는 어린이와 신생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또 현재 수톤 분량의 토사에 수백 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1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과테말라 산사태는 지난 1일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동쪽으로 15km가량 떨어진 산타 카타리나 피눌라시의 엘 캄브라이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폭우 뒤 갑자기 마을 뒷산이 무너지면서 주택 125채가 붕괴되거나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아일랜드 출신의 윌리엄 캠벨과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중국 출신의 투유유 등 저명한 의료인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오늘 이들 3명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캠벨과 오무라 교수는 기생충 감염과 관련한 연구로 투유유 교수는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의학적 발견은 해마다 수억 명이 고통받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막강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건강 개선과 고통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칠레에서 오늘 세계 해양 환경보호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가 개최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행사의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 메릴랜드주와 위스콘신주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른바 바다 스카우트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다 스카우트는 불법 조업과 무허가 해산물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해양 감시 활동 기구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대표들도 잇따라 환경보호 조치들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북측 지역에 억류돼 있던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생사 확인을 거친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회고서 교환은 12시에서 1시 사이로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인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합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오늘 억류 중인 한국 국적 미국 유학생 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전격 결정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호재로 작용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북측이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 4월 하순 이후 북측 지역에 억류돼 있던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 21살 주원문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계기관은 5일 오후 5시 반 판문점에서 주 씨를 인계받았습니다. 주 씨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씨는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관계기관과 검찰은 송환된 주 씨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제라도 한국민인 주 씨를 송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아직까지 북측이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씨 그리고 최춘길 씨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정탐과 모략 혐의로 김 씨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 선교사 등 3명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노동 교화형은 평생 노동 교화소에 수감돼 노동을 하는 형벌로 3년에서 5년을 버티기 힘들어 사형이나 다름없는 중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 씨의 송환과 관련해 한국의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측 입장에서 볼 때 주 씨는 북한에 대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없었고 북한을 알기 위해 입국했다는 점에서 체제 선전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자신들도 인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촉구하던 억류 국민 가운데 한 명을 북한이 송환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장가족이라는 이런 또 인도적인 문제도 있고 다 연관하고 또 특히 또 북중 간의 고위급의 상호교환 방문 가능성도 이제 점치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고 한반도 지금까지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기회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 씨의 송환은 체제 선전 효과를 노린 일시적인 행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산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봉 행사 준비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생사 확인을 거친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5일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명단 교환은 대한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지난달 16일 의뢰한 한국 측 이산가족 250명과 북측 200명의 생사 확인 결과를 판문점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오늘 회고서 교환은 12시에서 1시 사이로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남북은 주고받은 명단을 토대로 앞으로 사흘간 상봉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상봉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해 오는 8일 교환합니다. 최종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으로 한국 정부는 고령자와 직계가족을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한국 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행사 하루 전인 오는 19일 통일부가 주관하는 방북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 금강산 면회소로 출발합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 작업과 함께 상봉 행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상봉 시설 점검 작업은 오는 14일에 완료되며 북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어제 10월 4일 금강산으로 시설 보수팀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차질 없이 들어갔고요. 북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상봉 행사 개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로켓 발사를 공언해온 만큼 북한은 날씨와 기술적인 문제 또 대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켓 발사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각각 100명씩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 이후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통일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주도해 나가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흡수 통일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평화 체제 전환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평화체제 전환과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북한 대표단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유엔 기조연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1일 VOA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의 연설에 흡수통일 의지만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세우전해가지고 흡수통일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불러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박 외무성 부상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연설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는지를 묻는 DOA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리수용 외무상이 이날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한 평화체제 전환을 본질적 문제로 규정하며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 평화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뭐에 걸리고 있는가 근본 문제인데 그게 바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다 이게 말.
박 부상은 시종일관 남북한 대표 간 유엔 연설 내용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 리수용 외무상은 평화의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며 리수용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빨리 바꾸듯을 나와야 한다. 왜? 미국이 지금 이 전시 작전권을 비롯해서 군 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앞서 이수용 외무성도 전날 남북이 논의할 문제가 있고 미국이 논의할 문제가 따로 있다며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철저히 미국과의 협상 영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정책은 바뀐 게 없다며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policy has not changed. And we will judge North Korea by its action, not its words.
이후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평화체제 전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remains our top priority. We remain in close contact with the other five-party partners.
위치엘런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관련해 육자회담에 5자 협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독 북한의 위성 발사와 핵실험만 문제 삼고 있다는 미수용 외무상의 전날 반박과 관련한 질문에 유엔 측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인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중국 최고위층 인사의 북한 방문이 냉랭한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초청으로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산당 대표단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중국 대표단의 규모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대표단이 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중국 최고 지도부 7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산당 내 서열은 5위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고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뒤로는 처음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행사엔 상무위원보다 아래인 정치국원인 리 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을 보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위층 인사의 방북이라는 점에서 냉랭한 북중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통적 혈맹임을 자처했던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듬해 핵실험 강행 그리고 장성택을 비롯한 친중파 처형 등으로 소원한 관계가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시 주석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양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류 상무위원의 방북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그 중국, 북한 간의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비핵화의 어떤 진전을 가져오며 동북아의 그 평화와 안정까지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도 류 상무위원의 방북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또 주목을 받게 되고 유엔에서 또 결의를 해야 되고 그 수순이 또 뭐 핵 문제 뭐 이거 갖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인을 해낼 필요가 지 않느냐 해서 고위층을 보내서 북한을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대표단의 구성을 볼 때 류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두 나라가 당대당 관계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류 상무위원이 장점인 전 주석 계열의 인사이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북파라는 점에서 이번 방북이 시 주석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되는 당 차원의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양 교수는 특히 이번 방북이 꽉 막혀있는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루인산의 방북은 양국 관계 고위급 상호기관 방문의 계기점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분간 그 가능성 아주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북중 관계가 복원되고 남북 간의 대화 결국 이루어진다면 향후 한반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합니다.
리 위안처우 부주석이 지난 2013년 방북 당시 김제1위원장을 만나 장시간 환담한 전례에 비추어 류 상무위원도 이번에 김제1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김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라고 강조해온 만큼 류 상무위원이 혈맹과 같은 북중 관계 특수성을 부각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전망과는 달리 오는 10일 이전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 분야에 더욱 공세적인 정책을 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서 장거리 로켓을 쏠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네네. 여전히 이 특이 동향이 보이지 네.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네. 물리적으로도 미사일 도발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북한이 발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당 창건 기념일에 지금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군사 퍼레이드는 일종의 무력시위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사실 우리는 미사일 발사라고 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는 자기들의 표화적 수단, 자기들이 위성을 갖겠다라는 어떤 표화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무력 시위가 성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 창건 70주년이라 가지고 범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외국 손님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대표도 오고 있고.
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외국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당 창건 기념일에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북한이 언제 이 장거리 로켓을 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요?
지금 지금 한 열흘 넘게 지금 북한에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위성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는 거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체를 밟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국제사회가 자기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제사회가 기정사실화해서 어떤 충격을 좀 줄여가면서 어떤 동정 여론도 좀 라고 하는 어떤 여론전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론을 이제 조성해 가면서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를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겨울에는 연료주입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2월에 발사했고 2012년은 12월 12일 날 겨울에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계절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이 지나면은 아마 바로 발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선 한 발사하기 적어도 열흘 이전에는 국제기구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본체를 평양 인근에서 동창리로 옮겨가서 조립해서 연료 주입하고 이러다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월 10일 이후에 적어도 한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10월 말 이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중국 서열 5위인 네. 류원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한다고 네. 밝혔는데요. 이 상무위원의 네. 방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북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틀어진 게 시진핑 정부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된 게 북한 핵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북한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핵실험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크게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북한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북한 핵 개발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중국의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원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상당히 높은 예상보다 높은 인물입니다. 중국에서 파견되는 걸로 봐서는.
네.
그런데 이 인물이 갔다고 해서 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뭐 꺾거나 연기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동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인물을 보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느 정도 자기들 의사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을 적어도 앞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 자기들 범위 내에 좀 놔두려는 어떤 그런 의도
네.
그거 이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 이 김정은 네.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 여기에 보면 이 북한이 핵미사일에 있어서 더욱 공세적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 전망을 하시는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그 엘리트 변화를 봤거든요. 이제 김정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가 있었냐고 봤는데 핵미사일 분야에 그 김정일 시대에 담당하던 엘리트들은 다 퇴진했습니다. 물러나고 지금 김춘석, 조춘영, 노강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실은 이 군수 쪽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핵미사일 담당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군수 분야에 다른 재래식 군수가 아니라 핵미사일 실무 책임자들을 기용했다는 것은 일단 핵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략에다 어떤 초점을 맞춰서 군사력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엘리트들을 지금 이 뭐 숙청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엘리트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엘리트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엘리트들이 김정은이 발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막 충성 경쟁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미사일 담당자들이 충성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분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다 공세적으로 김정은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네네. 어떻게 될는지 장기적으로 봐서 북한의 전략은 어떤 네. 것입니까?
지금 미사일 발사를요. 이제 뭐 북한은 위성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위성, 뭐 미사일이든 사실은 꼭대기에 달려있는 게 탄두냐 위성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똑같은
네.
겁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로 보는 게 보면 안 되고요. 핵 개발의 일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핵무기는 핵폭탄과 그 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결합된 게 핵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 완성돼야만 핵폭탄이 아무리 완성됐다고 해도 미사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핵무기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핵무기의 개발의 일환으로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지난 세 번, 2006년, 2009년, 2012년 세 번 동안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같이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패키지로 묶여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것도 과거에 세 차례도 미사일 발사 먼저 하고 두세 달 텀을 두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면은 거기에 반발하는 모양을 띄면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또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반발하는 모양을 띄우면서 핵실험을 하면서 역시 핵폭탄과 미사일이라는 패키지로 핵 개발을 계속해 나간다. 이제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번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끝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한두 번 더 할 건지는 북한의 핵 개발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과거에는 플루토늄을 했고 이번에는 농축우라늄이라는 그 핵물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핵폭탄의 디자인이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실험을 해야만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핵실험을 또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으로 끝날 거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두 번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을.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1,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직원 개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조직에 해킹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7월 하순 업무용 개인 컴퓨터 석대에서 부서 업무 계획 등 12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와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접속 기록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 컴퓨터 58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213대가 접속 피해를 봤으며 개인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 운영 서버와 웹진 운영 서버가 기능을 잃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 메트로에 대한 해킹이 지난 2013년 3월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을 해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같은 사이버 테러 조직인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미한 정상회담과 동북아시아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보는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동북아시아 평화구축 노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범세계적인 차원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flect a global awakening of engagement of South Korea in a variety of ways, very much in support of initiativ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기존의 노력을 기울여온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관계의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번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두 나라 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핵안보 정상회의, 청정에너지회의, 국제보건안보회의 등을 주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I think that we're at a very interesting point where this global partnership is now transitioning to the next level, which is global leadership. You were beginning to have Korea.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미한 두 나라가 국제 문제에서 협력하는 관계에서 국제 문제를 선도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매우 흥미로운 전환점에 있다며 한국이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한국이 흔히 고래 싸움에 낀 새우로 비유되는데 자신이 보기에 한국은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인 상어와 같고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이 밖에 정상회담에서 미한 군사동맹을 현대화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odernizing the alliance, making sure that our command and communications channels, crisis management may remain as up-to-date as possible and are as modern as possible.
메데로스 전 보좌관은 양국 군 간 지휘 채널, 위기 관리 등을 최신식으로 현대화하는 문제, 주한미군 배치와 한국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한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범철 한국외교부 정책기획관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범세계적 문제에서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최고의 외교안보 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진스키 전 보좌관은 미한 두 정상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가 일치되는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말에 대한 탈북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광복 70주년 기념 및 한국단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우리말 글짓기 실력을 자랑하는 기회로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통일의 영원을 담아서
오는 9일은 한국의 한글날인데요. 광복 70주년과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탈북민 대상 백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겠지. 막 했는데 막 다섯 줄 쓰고 다 썼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은 민족이지만 아무래도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탈북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나 이런 대회가 필요한 건데요. 이번 대회를 준비한 드림터치 포홀의 이혜은 씨를 만나서 대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북 학생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최초의 백일장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초등, 중등, 고등, 성인까지 지금 300여 명 정도가 모였고요. 네, 글쓰기가 끝난 후에는 끼 봉사단, 대학생 친구들 공연, 다양한 체험활동들 통해서 좀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한 그런 백일장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국의 탈북민 300여 명이 참가해서 3시간 동안 글솜씨를 겨뤘는데요. 주어진 4개의 글감 중 하나를 선택해 글을 써내야 하는 만큼 어떤 주제가 발표될지 모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서 또 제1회라고 하니까.
맞아요.
자, 지금부터 백일장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무슨 주제인지 기대되시죠? 네. 보여주시죠.
드디어 글짓기 주제가 발표됐는데요.
자, 먼저 초등부, 중등부 주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우리말은요.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면서 깨달은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경험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꿈에 대해서는 남한에 와서 새롭게 꿈꾸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주제에 대해서는요.
아름다운 우리말, 친구, 나의 꿈, 통일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원고지 위에 펼쳐졌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친구에 대한 내용이나 나의 꿈을 주제로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의 꿈은 좀 나아서 나의 꿈을 정했어요. 그냥 연예인, 그냥 멋있게 보여서 빅뱅? 노래도 잘 부르고 잘생겨서. 일단 제목은 나의 꿈인데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중국에서 생활을 좀 7살 때까지 하다가 7살 때 한국에 와서요. 그 생활 하다 보니까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1학년 때 어떤 저 옆에 있던 짝꿍이 한국말을 배워줘가지고 같이 좀 도움이 됐어요.
꿈이 화가예요.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잘 그려서요.
나의 꿈.
가수요. 춤출 때요. 재미있어서요. 그 박영훈이 덕분에 저의 꿈이 가수로 변했다고 그런 거. 오늘 나의 꿈에 대한 글을 쓸 건데요. 열심히 해서 꼭 대상 받을 거예요.
같은 글감이 주어졌는데도 연령대에 따라서 많이 선택한 주제가 다른데요. 고등부와 성인의 경우는 아름다운 우리말이나 통일에 관한 글을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말을 이제 저도 중국에 있다가 막 영어, 지금 와서 영어도 배우고 영어에 대해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건 있었는데 계속 다른 걸 바랬던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사랑해주자.
성인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참 다양했는데요. 참가자 중에는 북한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대학 교수를 지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국어 문학을 전공한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교수 생활도 잠깐 한 일도 있고 해서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남한에 오니까 배울 게 많아요. 우선 컴퓨터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 통일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착한 글동무 통일 배교장 대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여기다 전화를 하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한 거예요.
북한에서 문학을 전공한 학자가 보는 한국의 문학은 어떤지, 그리고 남과 북의 말과 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봤는데요.
한글이, 한문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북한은 이 왜 힘든니? 한싸우며 외려를 쓰겠냐? 그래서 그 1967년 1월 3일 언어학자들이 아마 거기서 러작이 발표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많이 고쳐 쓰기 때문에 이 북한 사람은 많이 풀어 쓰거든요. 이렇게 한문이 없어요.
문학인과 북한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등 총 49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는데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상은 중학생 박수련 양이 북한에 있는 단짝에게 보낸 편지글, 북친 남친, 그러니까 북한 친구, 남한 친구가 수상했는데요. 박수련 양은 새로운 문화, 언어에 적응하며 힘들었던 마음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메르스 환자 0, 제로 상태가 됐군요. 자, 이제 종식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남았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1일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격리 치료를 받아왔던 한국의 80번째 메르스 환자가 지난 3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5살의 남성 환자입니다. 지난 5월 말 메르스 감염자를 접촉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었고요. 이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무려 116일 동안이나 양성 반응을 이어왔습니다. 세계에서도 최장 메르스 양성 기간 환자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두 차례 메르스 확진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렇게도 메르스 청정 지역을 원했던 한국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월 안으로 메르스 청정국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하자면 10월 29일입니다. WHO의 기준으로는 통상 감염병 잠복기 2배 이상의 시간이 지날 때 그때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그 감염병의 종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르스 잠복기는 총 14일이기 때문에 그 두 배인 28일이 지나야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 퇴원 환자의 최종 음성 판정일은 지난 1일이고 28일이 지나면 10월 29일이 종식 기준일이 됩니다.
올 봄과 여름 한국 사회를 마비시킨 이 메르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메르스 감염자가 180명을 넘었었지요?
그렇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186명이었습니다. 한국을 메르스 공포에 빠뜨린 사람은 지난 5월 20일 바레인에서 농사를 하다가 입국한 남성이었고요. 이후 그 부인을 비롯해서 옮겨 다녔던 병원의 입원 환자들, 보호자 등이 대량으로 감염됐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병원 응급실에서도 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국가적인 비상 상황으로 커졌습니다. 환자 186명, 또 만 명 넘게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6명이 메르스로 인해서 숨졌는데요. 메르스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로 점령당했던 한국, 메르스를 이겨내면서도 아직도 체계를 더 잡아야 하는 한국 의료 체계의 수준과 민낯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흰쌀밥과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때문입니다. 한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나 고혈압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흰쌀밥에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육류 등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고 분석한 질병관리본부의 식생활 평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네. 참 한때는 이 흰쌀밥을 마음껏 먹는 것이 참 꿈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참 네네. 많이 달라졌군요, 세상이. 자, 식생활 평가 지수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점수로 매긴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현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도 건강식 생활 점수라는 것을 발표한다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자료를 발표한 것이고요. 워낙 이 쌀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가 많아서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낙제점 수준인 59점, 상당히 놀라운 점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기준을 생각하면 좋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크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10점 만점짜리도 있고 5점 만점 항목도 있었습니다.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류보다는 생선 같은 것을 많이 먹을수록 점수가 높다는 거죠.
네.
밥 같은 경우에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도정이 덜 된 그런 곡식을 먹는 것이 점수가 높아지는데요. 반면에 소금, 나트륨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주류라든지 탄산 등의 열량은 높고 영양은 적은 그런 식품 적게 먹을수록 좋은데요. 흰쌀밥을 즐겨 먹는 한국 사람들 이 전공류 항목에서 0.63점을 받았습니다. 흰 고기, 붉은 고기 얼마나 섭취하는지 그 섭취 비율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1.67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기준인데 기준치 이상을 먹는 한국 사람 무려 80%였고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5.69점에 불과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참 대단히 짜게 먹는군요.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낭만의 계절, 가을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은행나무도 요즘 한국에서 아주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요. 이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곤란입니다.
네.
은행이 떨어지는 동네마다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이 까치발로 다니게 돼서 불편하다면서 은행나무 좀 없애달라는 민원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을의 낭만, 은행이 요즘 한국에서 아주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땅에 떨어진 은행, 밟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이 불에 잘 구워진 은행은 말랑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어서 참 맛이 있습니다. 치매에도 좋고요. 야뇨증도 치료하고 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약성분이라든지 음식 재료나 술안주로도 널리 쓰이는데 한국에 며칠 전에 강한 비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은행나무 열매가 아주 많이 떨어졌고요. 지나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이 은행, 이 은행에서 나는 악취에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자, 이 은행 나무의 투명한 노란 색깔, 이 화가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소재도 되는데.
네, 네, 네.
자, 이게 가을 낭만이 아니라 가을 낭만을 깨고 있는 은행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 거리에 은행 나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저도 몰랐는데 뭐 숫자가 상당합니다. 가로수의 아주 상당 부분이 은행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경관을 꾸미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심었던 것이 바로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이 은행나무가 자동차 배기가스도 아주 잘 흡수하고요. 병충해에도 강해서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는데 전국적으로 은행나무가 한 98만 7천여 그루가 되고 서울에만 11만 4천 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문제에 악취를 내는 은행나무들은 모든 나무는 아니고 은행 열매를 맺는 암나무인데요. 서울에 모두 3만 300그루 정도의 암나무가 있는데 잠실 인근 여의도 그리고 청와대 인근인 그 삼청동길에도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던 한 외국인이 대똥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했던 신문기사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이 은행나무 악취 빨리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각 구청마다 한 대 뭐 6천 달러 정도 하는 비싼 기계를 동원해서 은행나무를 흔들어서 털어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를 줍고 털어내는 공공 근로 인력이 배치되기도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은행 열매를 맺는 이 암 은행나무를 없애는 방법인데 그냥은 잘 모른답니다. 은행 열매가 열려야 이게 암나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은행이 열리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DNA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이 암나무인지 순나무인지 DNA 구별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은행나무 암나무를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로수 한 그루가 못해도 한 1,000달러 정도는 한다고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암은행나무 3만 그루를 교체하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쉽게 빨리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그날그날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습니까?
네, 러시아가 시리아 내 테러 조직에 대한 공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측 발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3일 시리아 내 테러 단체 기지에 대한 공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за эти трое суток нам удалось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기지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ISIL 진영에서 공황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대원들이 주둔지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르타폴로프 대장은 앞으로 러시아군이 시리아 공습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로 테러 조직의 지휘소, 탄약고, 통신기지, 무기 제작 공장, 테러 분자 훈련소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는 다른 일부 국가들도 함께 이 시리아의 바샤드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죠?
예, 카르타 폴로프 대장은 시리아 군사작전 수행에서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길 원한다면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설치된 정보센터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센터에는 현재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르타폴로프 대장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란 관영 하바르 TV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동의 모든 지역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도 테러 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군사와 정보 분야에서 시리아와 협력하면 세 나라의 대테러전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반면 미국과 서방국들은 온건한 반군을 지원해서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 미국은 러시아의 공습을 못마땅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의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시리아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자멸적인 군사 행위라면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해 아사드 정권 지원에 나선다면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idn't see after he made that speech in the United Nations suddenly the 60 nation coalition that we have start lining up.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뒤에 갑자기 60여 개국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며 현재 이란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만 러시아와 연대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유럽을 방문하는데요. 이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가요?
예, 카터 장관은 4일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서 각국의 국방장관을 만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카터 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 ISIL 격퇴 방안, 또 시리아 난민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외에 또 어떤 국가들이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공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7개국이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 공습이 ISIL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군사행동이 시리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과격 세력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특히 터키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공습작전을 펼치면서 터키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해서 터키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오늘 러시아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터키 공군 전투기가 이를 저지했고 또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서 강력 항의했고 또 다시는 영공을 침범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병원 건물을 폭격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죠?
예, 3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이 미군 공습을 받아 환자와 의사 등 22명이 숨졌습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등이 희생자의 애도를 나타내고 또 즉각적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네, 사건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난 3일 새벽 2시 10분 정도에 쿤두즈의 국경 없는 의사회 트라우마 센터에 미군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이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날 폭격이 30분 이상 이어졌다며 자신들은 아프간과 미국 등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병원 시설의 위치를 미리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폭격 당시 병원에는 환자 105명과 보호자, 또 의료진 80명 이상이 있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미군의 공습이 오폭이었나요?
네,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외신은 당시 병원 건물에 탈레반 반군이 숨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는 병원에 탈레반 반군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는 탈레반 반군이 병원을 공격해서 인간 방패로 이용했다며 교전 중 로켓이 병원 근처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다쳤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네,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유럽 순방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쿤두즈 사태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며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대변인은 병원 근처에서 새벽에 공습이 있었다고 확인하며 병원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C로 시작되는 영어 캐비넷, 즉 내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